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남.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자기만의 씬을 개척한 분을 인터뷰하는 코너 씬메이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탐정 혈록 현주입니다.
스컬 리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씬메이커를 모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커리어 탐정 사무소에 네. 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오늘도 클루얼.
네. 아, 진짜 단서가 있죠.
예, 네, 어떤 분이 오시는지 참 궁금한데
오늘은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이거 마라탕 아닌가요? 어,
마라.
네.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아주 좋아합니다. 네. 마라탕, 마라샹궈.
예, 그리고 7년의 밤? 어,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제 인생에 가장
무서운 소설이었어요. 네. 도대체 어떤 분이 모시길래.
그러게, 너무 무서워.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단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의 씬메이커를 직접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는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지니지니, 완전한 행복까지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 부수 200만에 달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 정유정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기 클로월로 작가님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마라탕은 혹시 무슨 의미일지 아시겠어요?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아, 진짜요?
아, 정말요? 네.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아니, 매운 걸 좋아하는데 네. 저 특유의 향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작가님의 그 소설 밑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독자께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이미 본 내용임에도 마라탕처럼 자꾸 생각난다.
이게 중독성 있는 음식이죠.
네, 자극적이고 네. 약간 또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는 거 집에 가도 생각나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예, 또 여기 굉장히 또 급해 보이는 이분이 계세요. 네. 어떤 뜻일까요, 작가님?
체했다?
댓글을 보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조차도 책을 놓기 힘들다는 건데요. 전 진짜 너무 공감됐어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 생리현상이 생기면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덮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에이.
그래서 화장실 들고 자주 갔어요.
네, 저도 맨날 들고 다녀요. 책 읽으면.
어, 진짜요?
예, 예.
근데 그리고 되게 자주 가고 싶지 않아요? 작가님 책 읽으면 이렇게 터져가지고 되게 자주 가고 싶은데 덮을 수는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강렬하고 또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계시는 정유정 작가님의 세계를 오늘 한번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저희가 탐정이라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네. 떨려요. 네. 살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유정 작가님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앞에 뭐 마라탕도 있었고 네. 뭐, 네, 화장실 가고 싶은 분도 계셨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클루어를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저기 200만 놀라운 숫자인데요.
200만.
네, 200만.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예. 이지상 기자님도. 네. 뭐.
유튜브 조회수. 150분 조회수.
네, 이 숫자는 뭐냐면요. 2007년에 작가님께서 등단을 하시고 나서 그간 7편의 소설을 발표를 하셨는데, 누적 판매 부수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찌양 먹방 1회 분이네요.
200만.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1쇄에 5,000부씩 찍는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1쇄.
그러니까 아, 보통은 2,000부 정도 찍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이 찍는 거죠.
글쎄, 저는 처음부터 네. 그냥 5,000부씩 찍는 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와. 은행나무가 통이 큰 게 아닐까.
출판사.
네.
이번 신간도 벌써 10만 부가 나갔다고 들었어요.
네.
10만 부가요?
네.
근데 진짜 네. 책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사는 작가님만의 약간 팬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고 보는.
그렇죠. 네. 혹시 느끼시나요, 작가님도?
이 숫자로는 잘 모르겠고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독자 콘서트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못 느끼는데 책 내고 나면 보통 북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면 거기서, 행사.
네, 대면 행사에서 느껴요. 저는 직접 만나면 애 같아요. 그렇게 좋아요. 독자분 만나면.
독자분들을.
네. 네, 제가 더 까불어요. 그래가지고 독자 만나면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독자들 심지어 막 종이 비행기도 날려주고 막 이런 장면.
진짜 팬클럽 행사처럼.
네. 그게 이제 제가 한 소설 발표하고 한 석 달 홍보 행사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한 2년을 또 집 안에 틀어박혀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그때 받았던 뭐 편지, 뭐 이렇게 격려의 말들, 이런 그런 추억들이 되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빠지고, 아, 나는 이게 재능이 여기까지인가 막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되게 좀 쓸쓸하거든요. 그래 앉아가지고 혼자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생각나는 게 그때 그 독자들과의 추억이고 독자들의 편지고, 어쨌든 그 편지 이렇게 상자에다 모아놨는데 꺼내서 읽으면서 혼자 또 훌쩍훌쩍 울어요. 진짜. 그래서 아, 독자분들 만나고 싶은데 제가 한 번밖에 못했어요. 포항 가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막 설레고 뭐라 그럴까, 소개팅하는 기분. 대학생 다시 대학생이 돼서 그랬었어요.
오늘 저희도 좀 소개팅하는 느낌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편지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떤 좀 감동적인 편지 기억나세요?
네, 감동적인 편지 많아요. 많고, 그 진희진이 나왔을 땐 어떤 독자분은 직접 보노보 인형과 파인애플 위에 보노보를 앉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진희진이 써서 팻말 꽂아가지고 인형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행사 다닐 때마다 다 여기 이고 다녔어요. 어깨에 나가게. 어깨 이고 다녔는데 자랑하느라고. 예. 그 집에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예, 어떤 분은 또 시각장애인 이제 팬이 있는데 이분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학을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알이랑 접어가지고
이제, 진짜 정성. 예, 유리, 학은 찐사랑인데?
진짜 찐사랑. 유리병에다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제일 좋았던 게 이분이 등단을 하셨어요. 책을 내셨어요.
진짜요?
에세이를 써가지고 에세이스트로. 아, 내일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7년의 밤 그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도요.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 아, 한국 소설도 이렇게 뭔가 손에 땀을 쥐게 다음 장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정말 뭔가 폭발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책이 있구나, 소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었고.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집에서 방에서 침대 위에서 7년의 밤을 읽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악몽 이대로 자면 악몽을 꿀 것 같은데 다음 장을 꼭 넘기고 싶고 막 그 저의 그때 그 긴장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알아요. 저가 스티븐 킹의 미저리를 처음 읽었을 때 그랬어요.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미눔사 그 황금가지에서 번역을 잘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번역이 조금 어려웠어요. 문장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는데 숨을 내가 몇 번 쉬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제가 스릴러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스릴러 영화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문학이 그렇게 서스펜스가 있으면 정말 영화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어떤 마음인지 고맙습니다.
지금은 정말 누구나 콘텐츠 IP를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이고,
맞아요.
이야기 스토리가 정말 왕인 시대인데 오늘 정유정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낱낱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떨린다.
네, 떨리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소설, 신작 소설 완전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표지부터 상당히 뭔가 음산한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일단 보름달이 저 나뭇가지 뒤에 떠 있고 표지 마음에 드시나요, 작가님?
네.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아, 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제 표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정경 선생님이었고.
이 완전한 행복은 이제 어떤 소설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불행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한 한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인데요.
작가님 되게 유명한 건 악의 3부작이라고 불리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이렇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악
인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고 욕망에 관련한 소설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악이랑 욕망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악은 그렇죠. 뭔가 부정적이고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다면 욕망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긍정적으로 느끼기도 하니까 왜 이거를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욕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움직이는 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아무리 지쳐있고 그래도 제가 소설을 쓰도록 움직여주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욕망을 좋아하는데 이제 욕망의 그거는 욕망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욕망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욕망의 극단으로 다다랐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타인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이코패스나 어떤 악인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그러니까 흔하지를 않아요. 사이코패스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뭐 1% 이 정도니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욕망 삐뚤어진 어떤 집착하는 욕망 내지는 편집증적이고 극단적이고 강박적인 이런 욕망들은 우리 안에 흔하게 있어요. 일상의 그렇죠. 어떤 관계에서 흔하게 있고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맞아요. 자라면서 엄청
맞아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상처받고 뭐 아무튼 사회에 나와서도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일상을 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 외연을 넓혀보고 싶었던 그리고 뭐 저 자신이 또 그런 어떤 욕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광장에 앉아가지고 진짜 만담꾼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네거티브로 갔을 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행복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 삐뚤어진 욕망을 가진 사람, 이걸 생각하게 된 게 계기가 있어요. 제가 보통 소설을 내면 마지막 퇴고를 하기 한 두 달 정도 전이 되면 아, 내는 다음 책을 뭘 써야겠다. 이게 대충 서요. 개요를 써놓는 거죠. 개요라는 게 이제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뭐 어째서 어째서 어쨌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소설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이제 씨앗이 커져가는 건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SNS는 제가 안 하니까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행복 이게 굉장히 인간의 가치를 가지는 미덕이긴 한데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기르는 거죠.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너가 좌절하고 그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편한 이야기예요. 그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중요한 존재이기는 해요. 한 사람의 개인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고유한 존재예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한데 어떻게 특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는 특별이라고 키우면 이 세상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특별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굉장한 우월감 가지고 자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좌절 없이 계속 이렇게 키워버리면 타인을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돌보아주는 나, 도구.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완전한 행복의 주인공이 나르시시스트인 이유가 그거예요. 나르시시스트를 데려다가 타인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도구로 조종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없이 감상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작가님께서 이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비트는 방식이 되게 무척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출판계의 핵심 키워드 하면 행복, 자존감 이었잖아요. 정말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건데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리고 완전 무결한 행복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건가라는 것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좀 생긴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행복이 인간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미덕이긴 하고 그게 또 굉장히 큰 가치긴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삶의 목표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기 결핍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좌절 같은 거를 다 이것도 나의 삶이다, 삶의 요소들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림자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림자가 있어야 또 빛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어떤 성과 같은 것이고 어떤 순간들인 것이고 그런 감정들인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을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저는 저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실패도 있을 수 있죠. 저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똑 하고 나 작가 할 거야 하고 짠 하고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엄청 긴 세월을 근데 저 말고 많은 작가들이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당선이 됐어요. 등단을 네네. 하게 돼. 예. 근데 그때의 그 찬란한 행복이 지금까지 저를 그때를 생각하면 눈이 부셔요. 그 순간이 이렇게 막 욕실에 엎드렸고 울면서 그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네. 그런 게 행복 아닐까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행과 좌절과 온갖 결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토록 찬란했던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간다? 그럼 그 안에 불행한 건 어떻게 해요? 행복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어쩐지 온 사회가 다 행복 강박증에 걸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가? 다른 사람들은 SNS나 이런 데 사진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해 보이지. 나만 빼고.
나만 약속 없고.
나는 불행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시하는 행복, 남에게 과시하는 이런 행복들이 과연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사람들이 다 행복 얘기하니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더 커져가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인간은 행복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네. 그런 행복한 순간이 넘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불행한 순간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은 행복하도록 진화되지 않았어요.
행복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네, 인간은 그냥 생존하도록 진화된 거예요. 생존 기구예요.
살기 위해서.
네, 네. 생존 기계예요. 인간은요. 이게 참 쓸쓸한 말이지만 그 진화론에서 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행복한 삶을 꾸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 강박을 또 집착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행도 좌절도 결핍도 다 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야 아, 그 순간이 되게 너무 행복이고 그게 너무 행복한 가치고 예,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한 행복이란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죠.
행복과.
네. 그래서 책 안에서 반달르피라는 늪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주인공 신유나의 이 심연을 뜻하는 건데, 왜 하프문이냐. 완전한 행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절대로 풀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프문인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하프문.
그래서 네. 저기 풀문이 네. 깨져 있는 거군요.
네, 절반으로 딱 깨져 있는
나뭇가지
거예요.
뒤로.
네. 그게 뭐냐면 불행과 결핍과 이런 요소들을 다 인정할 때 비로소 풀문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근데 나머지 다 내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나는 네. 행복만 가질 거야 이런 딱 하프문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작가님 이상하게 뭔가 치유가는 느낌인데?
아 진짜요?
느낌 뭐죠? 네. 자꾸 상담받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불행한 느낌이 있는데 예.
네. 예. 아 말씀해보세요.
아 예. 그죠. 나중에 따로 예. 여쭤보도록 하고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완전 무결한 민족이야. 혹은 완전 무결한 가족이야. 우리는 네. 완전 무결한 인종이야. 완전 무결한 종교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네. 프레임? 네. 그런 배타성으로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사실 해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또 은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 얘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네네.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그 집단적인 자괴를 느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집단적인 자괴가 굉장히 위험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리안족들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네. 무섭죠. 신아리안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요즘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특별한 게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들의 고유한 어떤 고유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봐도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한 존재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뭐 떠받들고 이렇게 올려주다가 어느 흠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일어설 수 없게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꼭 이렇게 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은유가 들어있어요. 네네.
네, 세 번째 그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작가님이 인터뷰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네. 정준영 작가님의 이 매혹적인 이야기가 과연 에이. 어떻게 에이. 완성되는가, 설계되는가, 이 창작의 비밀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아, 예. 네. 제가 들릴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진짜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영감은 네네. 어디에서 얻나요?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아직 영감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영감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왜 두 달 전에 개요 에이. 같은 거 써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에이. 그럴 때는 그럼 영감이 와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이디어죠. 아. 그건 영감이라고, 그걸 영감이라고 하나요? 아. 그냥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는 건, 거.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이 딱 켜지듯이.
네, 이렇게 전구담화에 불이 딱 들어온 거죠. 머리가 순간적으로 반짝반짝. 그러면, 아, 그냥 막 써놓는데, 그건 영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아이디어 아닐까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통 문학에서는 부르거든요.
차이, 어떤 차이인 거예요? 영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감이 오면 적어도, 아, 한 사흘 동안에 막 이렇게.
아, 그런 느낌으로. 그
장편 막 이렇게 1500명 그냥 쫙 쓰고 아,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일필 위주로 막. 일필 위주로 이렇게.
예. 스티븐 킹은 그 런닝맨이라는 그 소설을 쓰면서 72시간 동안에 그 소설이 거의 한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장편이거든요. 72시간 만에 그걸 다 썼대요. 그 정도는 대야 영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와,
조금.
가능한가 파요. 가능한가 이건가요?
예, 열심히 그냥 막 미친 듯이 두들긴 거죠.
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걸 끌고 가는 건 영감이
그렇죠.
아니라
서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서사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영감이 온다. 이거는 서사가 그냥 자동으로 내 머리에 빡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나 혹은 영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네. 작가님은 정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자니까.
네, 네. 지금은 탐정이잖아요.
아, 맞아. 탐정인데.
투자하세요.
예, 예, 예. 과거에. 네. 과거에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취재를 했는데 사실 기자의 취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를 막 캐내는, 진실을 캐내는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소설가의 취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기자의 취재는 깊게 들어가고, 사실, 무엇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거를 네. 캐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가 같은 경우는요, 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방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깊은 지식보다 전문가 수준으로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소설에다 적용할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되는데, 그게 좀 넓은 다방면으로 알아야 하는, 예, 그게 좀 다르죠. 네.
이번에 완전한 행복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바이칼 호수 직접 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어떤 그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직접 꼭 가보시는 편이세요?
예, 예. 그 공간은 가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작가로 등단을 하지 못하고 무명일 때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갔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가요. 근데 이제 그 바이칼 호수 같은 경우는 왜 가게 되었냐면 유나의 어떤 심연을, 이렇게 깊이를 모를 심연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유나의 심연이 얼어붙은 호수, 굉장히 깊은 얼어붙은 호수 같은 그런 심연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 좀 어떤 영감을 좀 얻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주인공이 만나야 했기 때문에, 주인공 남녀가 만나서, 네. 사랑이 싹 터야 했기 때문에 한눈에 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부터 타고
아, 그 다 그걸 모습, 하셨구나.
네, 다 따라서. 했어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 뭐 거쳐서 이제 페테르부르크까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백활호수에서 그 안에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와 편집자가 한 짓을 남녀와 여자로
아이스크림도 드셔보셨다고.
네. 네. 거기가 러시아가 되게 친한국적이에요. 그래서 가면 뭐 누가봐, 돼지바 이런 거 있고요.
아, 저 돼지바 저의 최애다. 네.
컵라면도 뭐 네. 도시락 컵라면 이런 거 쌓여 있어요.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도 도시락 컵라면이 엄청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 신기하다.
좋아요.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작품에서.
심지어는 그 공항에서 유심칩 이것도 우리가 버린 짓이에요. 유심칩을 못 깨워가지고. 아.
그 작품 안에 다 디테일하게 녹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직접 가서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장 좋았던 게 바이칼호에 가서 제가 동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를 보면 개나 고양이를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왜 시베리안 허스키가 얼마나 럭셔리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멋있죠.
아, 목욕 시켜가지고 그냥 그 아주 털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거기 하니까 동네 똥개인 거예요. 아,
시베리안 허스키가 똥개라고요?
네, 거기를 가니까 낮에는 소머리 개를
시골
해요.
잡종.
아, 네, 시골 잡종이에요.
시베리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낮에는 소머리개 소머리를 해요. 소머리개예요. 그냥 손을 물고 다니면서 이렇게 쌓인 눈 속에서 마른 풀을 뜯어먹고 찾아서 먹는 거죠. 소 데리고 오면 저녁이 되면 퇴근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이 관광객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도 땅콩과 누가바를 다 뺏기고.
아, 네. 또 그런 게 다 소설로 네. 들어갔잖아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세상에 세상에 허스키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제 공간이나 뭐 그 장소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저는 작가님의 그 소설을 딱 떠올리면은 네.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3D로 그 장소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그 치면의 방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마을이라든가 댐이라든가 그다음에 맞아요. 이번에 완전한 행복은 우회리의 그 네, 낡은 습지. 네. 네, 그 습지와 그 2층 집. 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지고 그 안에 공간도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공간 설계를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네.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중요해요. 제가 공간을 그 설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야기가 이야기 되는 무대여야 돼요. 반드시.
이야기가 이야기 되는 무대.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무 공간에다 예쁜 공간에다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28 같은 경우는 도시 하나잖아요.
화양시.
예. 이 이야기에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도시 하나인 거예요. 7년의 밤은 세령호가 그 최소한의 공간인 것이고 여기 이제 완전한 행복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공간이 이 우에르 습지인 거예요. 종의 기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아파트 아니죠.
네네네. 네. 그 공간.
왜 그래야 되냐면, 작가가 이 세계를 넓게 잡아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자기는 신처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기서 꾸려져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 공간이 넓으면 어떻겠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크기를 선정하되, 그게 너무 크면, 그야말로 이제 이 이야기의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사이즈와도 관계가 있고요. 제 소설 중에서 가장 긴 그러니까 언고지 매수가 가장 많은 게 7년의 밤과 이번에 네. 완전한 행복이에요. 네. 둘 다 2,000매가 넘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벽돌책이 돼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독자분들이 이렇게 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한 권으로 해갖고 독자들이 두 권, 뭐, 책값이 하나에 15,000원만 해도 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 한 권으로 이걸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얇은 종이.
그러니까
안 두껍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벽돌책으로 안 안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얇은 종이 이런 걸 택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활자도 빡빡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권으로 꾸리면서 예,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사이즈도 사실은 엄청 이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사이즈가 이게 크면은요, 볼륨이 크면은요, 그거는 안에 공간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야기가 크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게 아주 빡빡하게 들어갈 사이즈라야 돼요.
어떤 공간이 소설적으로 좋은 공간이에요?
일단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공간 자체도 캐릭터거든요, 소설에서.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나타내는 바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반달루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상징하는 바, 또 이 공간 안에서 이 안에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동선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동선은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공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있는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그 꾸리는 걸 좋아하는 게 내가 맞게 거기에 맞게 도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형을 만들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야기가 은유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드러낼 네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공간이라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혹시 다음 직업으로 도시 설계라든가 인테리어
작가님의 다음 직업.
아니면 너무 이렇게 눈에 그려지듯이 공간이 이제 근데 설계를 하시니까
수학 잘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못해서.
저는 이과 출신인데 이과 출신인데 저는 수학을 못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인물들이 또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캐릭터를 만들 때는 어떤 걸 고려하시는지.
일단은 주인공의 욕망이 무엇이냐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해요.
욕망.
예. 네. 주인공은 욕망을 가져야 돼요. 주인공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욕망을 가져야 하고 이 욕망을 실현하든 못하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유의지가 없이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아, 나 힘들겠다. 포기해버리면 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연이에요.
아~
죽고 나서 하나 내 목숨 내놓고 마지막까지 뭔가를 지켜야 한 다음 7년을 가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연수가 그러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밤의 주인공은 사실은 1인칭 시점으로 서원이가 나오기 때문에 서원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최연수예요. 최연수에 의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최연수에 의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실 때 이게 좀 옆으로 뻘 나간 뻘 이야기인데
예.
소설을 보실 때 주인공이 인물이 주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을 잘 못하실 것 같을 때에는 이야기 시작을 누가 했느냐 이야기의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를 보시면 주인공인지 알 수 있어요.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사건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게 주인공이에요. 어쨌든 간에 모든 주요 인물들이 다 해바라기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주인공이다. 밀어붙이지 못하면 조연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저는 와닿는데요.
네. 중간에서 꺾이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지금까지 저지르지 않았던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 전에도 일상 안에서 그 일을 해보려 했지만 안 되니까 저지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야기의 분기점이거든요. 이거를 세 번을 돌아야지 끝이 나요, 보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세 번 정도 돌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보통 1, 2, 3부의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째에서 결말이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거나 실현하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꺾여서 파멸하거나 이제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목표는 주인공의 욕망에 있어요. 주인공의 목표와 이야기의 목표는 동일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초고를 쓰면은 초고를 한 90%를 버려요.
네.
나머지 10%가 뭐냐면 스타트. 주인공이 지금 뭘 욕망하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걸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 주인공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든가 실현하지 못하는 마지막 절정 장면이 끝.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해피엔딩이고 어떤 경우에 이제 나쁜 결말로 끝나느냐, 뭐 주인공이 죽는다든가 그거는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가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소설을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주인공이 죽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공이 살아남아서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10%가 남아요. 그 나머지는 이 시작에서 끝을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를 수도 없이 가보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데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17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예, 예. 아, 갔다 지우고 갔다 지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면 이제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끝나고 나면 내 초고에 10% 이상이 남아있으면 아 내가 과연 이걸 잘한 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은 의문스러워요. 의심스럽고 예. 너무 쉽게 뭔가가 되면은요, 그게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7년의 밤에서 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 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호수에 묶여 있는데, 어린애가 호수에 묶여 있으면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를 얘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쇼크 안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치중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요. 잤더니 꿈속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한 거예요, 제가.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작가님, 그게 영감 아닌가요, 혹시?
그냥 꿈이에요.
꿈이야.
그건 그냥 꿈이에요.
아, 꿈이야. 예.
그래서 네.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우리 왜 손발이 이렇게 막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 서재까지 기어가가지고 막 그 메모지에다 썼어요. 이걸 열 시간이 없으니까 막 메모지에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쓴 거 세령이를 불러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 드는 거는 작가님의 그 주인공들은 파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맞죠. 네, 그래서 네. 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입고 나면 되게 기분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28 같은 경우 심지어는 주인공이 죽죠.
맞아요.
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재영은 여기에서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희생할 줄 아는 인간의 이 존엄성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살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악의 순환을 끊고 자기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서재영을 죽였냐고 되게 항의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28의 기자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기자는 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기록자거든요. 그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았다.
네. 그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는 살아야 했죠. 뭐 지니진이도 네. 똑같죠. 지니진이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진이의 결말도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죽이고 싶어서 뭐 죽이는 게 취미라서 죽이는 건
네네네.
아닙니다.
네네네. 예예. 당당해 주세요, 작가님.
갑자기 작아졌어요.
당당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아까 제가 클로월에서 네. 저의 어떤 인생 경기였어요.
네. 내면적인 내면이 엄청
저 때가 네. 조금 배가 조금 네. 그랬던 때여가지고 이제 장이 좀 안 좋은 때여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저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들고 가야 할 정도로 흡입력 있는 그런 스토리를 네. 만드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저 클루어를 붙였던 건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설계하는 건가요? 저 정말 궁금해요.
그거는 네. 어떤 외형적인 스토리 플롯을 가지고 독자를 유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스릴러가 되게 그런 거에 의존하거든요. 플롯에 의존해서 반전에 반전 반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작가도 그거 그렇게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에요. 저런 반전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설 3분의 1 안에서 범인 다 알려주고
맞아요.
가요. 네, 그거 범인이고 얘는 어떻게 할 거야를 다 알려주고 가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으면서 어느 정도 앞에 올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서스펜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미스테리냐 스릴러냐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 미스테리는 이야기의 목적이 범인 찾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하고 지적 게임을 벌여야 돼요. 누가 범인이냐를 놓고 굉장히 머리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작가보다 독자들이 머리가 앞서요. 대체적으로.
셜록 홈즈 그러니까, 같은.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작가가 네. 독자보다 머리가 앞서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어떤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스릴러는 뭐냐면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설은 다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미스테리에 필요한 것은 지성이에요. 추리하는 능력, 이렇게 상상해보는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데, 살아남기는 주인공에게 이입되는 게 중요해요. 주인공이 느끼는 심리, 주인공이 느끼는 압박감, 공포, 두려움, 뭐 또 행복감, 이걸 독자가 같이 느껴야만 이 소설은 가치가 있는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자를 이 이야기 속으로 딱 끌어들여놓게 들어오게 이제 첫 장을 딱 열면 못 빠져나가고 주인공과 이 연결성이 있도록 그걸 통로를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공은 나하고 똑같다가 아니라요. 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행동 뭐 내지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나와 닮아 있잖아요. 되게 호감 가요. 저 닮은 사람 보면 호감 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예. 제가 굉장히 길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면 길을 못 찾아요. 네. 서울 오면은 지하철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올라오질 못해요. 어느 구멍으로 올라와야 이게 맞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도 길치를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요, 저.
아우, 반가워요.
이런 데 이제 공감. 네.
아, 네. 공감, 완전 공감하잖아요. 네. 길치끼리. 네. 길치끼리 만나가지고, 근데 어디로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길을 못 찾아요.
네, 저는 좌우를 몰라요. 네. 예, 좌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면. 네.
경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뿌듯해요, 이야기를 네. 나누면. 그러니까 독자가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아주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대체적으로 주인공은 이 문학적인 주인공들은 어떤 개성이 뚜렷한 그런 것보다는 네. 그 캔버스 같은 주인공이 되게 저는 선호해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찌질하고 그러면서 섬세하고 네네네네. 여리고 네네. 네, 그리고 상처 잘 받고
나잖아.
나의 모습이
그렇지.
나잖아. 찌질한 세상 찌질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주인공으로서 저는 선호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좋아요. 예,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부여하면 거기에 그걸 연결 통로로 해서 이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입이 딱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리얼한 어떤 그 디테일하고 리얼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플롯은 두 번째고, 감정적으로 얼마 주인공과 이렇게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네. 이제 공감을 일단 시킨 다음에 끌고 가는, 이제 네.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지금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꼭 한국 드라마 특히 마지막에 네.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끔 막 네. 끝내잖아요.
후크죠. 후킹. 네. 네.
그런 것도 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여기에서 다 답을 알려주고 끝내면 여기서 한 박자 쉬고 밥도 먹고 이렇게 와갖고 보잖아요. 네. 근데 알려주지 않고 지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탁 끊어버리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낚시질도 엄청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야 돼요. 독자를 꼬시려면. 아무나 꼬셔지나요? 이 시간도 투자해야지. 돈도 투자해야지. 그렇잖아요. 책을 읽으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재밌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의미도 담아야 하잖아요. 저는 장엄하고 우리 공서체 문학. 네네. 공서체로 진지하게 그런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재미있는 문학을 추구하지만 반드시 의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읽고 나서 근데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물음표 정도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집어넣는, 숨겨넣는, 꼭꼭 숨겨넣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시작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쓰면서 찾는 게 아니고요. 저는 메시지를 숨겨놓고 스토리를 입혀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건 궁금했어요, 진짜.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이럴까라는 어떤 그 질문을 이야기 속에 숨겨놓고 그 위에 이제 이야기를 흐르게 하니까 책을 다 읽고 나시면 아마 물음표가 찍힐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저로서는 성공했다. 아, 나 성공했다. 물음표가 찍혔다 그러면, 아, 그래. 나는 질문을 던졌는데, 독자분께 스케치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혼자 뿌듯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은 매복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네. 위에 이제 플롯을, 네. 스토리를 까는 네. 그런 네. 방식이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 하나를 연구를 하는 거죠. 완전한 행복도 아까 말한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네. 독자에게 던질 질문, 나에게 저의 어떤 이야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되게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을 혹은 사람을 이 세계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걸 보이게 하면 독자들 엄청 김 빠져요. 아. 뭐, 뭐야, 나한테, 뭐, 지금, 뭐, 설교하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작가는 성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아는 이런 그런 사람도 아니고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좀 그래요. 세상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위에다가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재미와 의미가 있을 때 작가님은 네. 재미 쪽이 더 이렇게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네. 이 이야기가 재미 없어지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세상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얘기가. 그 얘기는 독자에게 가닿지 않아요. 독자 읽지 않는데. 일단 읽혀야 되잖아요. 네, 네. 읽혀야 내가 던진 질문을 낚아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기왕이면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잘못 전달하면 이제 뭐 그건 내 탓인 거죠. 네. 질문을 잘못 묻어놓은 나의 탓인 것이죠.
겸손한 편.
아, 그러니까요.
네, 겸손합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줄곧 인간 본성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또 탐구해 오셨고, 또 이에 저항하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계속 찾아오셨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네. 인간에 대해서 계속 깊이 그 심연을 탐구해 오신 건데, 좀 찾으셨어요? 인간이란 어떤 동물인가?
그걸 찾았다면 제가 세계적인 어떤 정신의 지도자, 멘토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으로도 조명해보고 네. 만화경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되게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되게 슬픈 존재예요.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인간은 그 아주 모순적인 극과 극의 모순적인 감정도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타인에게 어떤 이기심, 증오, 분노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또 타인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엄하면서도 타인을 연민하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존엄하면서도 비열하고 치졸하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슬프고 복잡한 존재다. 이것만 알았지 인간이 어떤 모양이다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저는 선대의 어떤 작가들도 그걸 인간을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다 규명해낸 작가는 없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영원한 과제가 아닐까요? 네. 문학이 과제는.
네. 네. 그래도 지금 7편의 소설 쓰시면서 좀 느꼈던 거? 왜 흔히 우리가 인간이 뭐 원래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런 성선설을 믿냐 성악설을 믿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금방 말한 대로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제 안을 들여다보면 네. 남의 속은 못 들여다보잖아요. 아무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봐도 네. 안 들여다보이는데 제 속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예,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해도 아, 너 진짜 착한 일을 너무 착해 막 이래도 사실은 그게 진짜 착한 일을 하려 해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걸 자기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막 햇볕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황금 볼판이 있어요. 저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누구인가 희망도 줄 줄 알고, 그게 밝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도 가지고 있고, 네. 네, 저희 꿈은 그거거든요.
뭐예요?
진짜 이야기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엄청 이야기꾼이신데요.
이제 제 소설이 좀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사람 아 진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제 장래 희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 너무 밝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낙관적인 태도로 저의 미래를 향해서 성실하게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반대편에 내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온갖 것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두운 숲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질투, 뭐 욕망, 증오, 폭력성, 공격성 뭐 이런 것들 아주 치졸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평상시에 숨어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외부에서 뭐가 이렇게 자극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탁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점화의 순간이라고.
네, 점화의 순간이에요. 네. 이게 만나면 인생에서 인생이 이렇게 뒤집히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선택의 순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 모든 소설은 되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시작하거나 선택 직전에 시작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있는 아주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뭐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 둘 다 인간은 악하기만 해도 살 수가 없고요. 선하기만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제 작가님의 직업으로서의 어떤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작가님께서 작가 데뷔하신 게 41살, 40대에 네네. 데뷔를 하셨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20대나 30대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쵸. 네. 비교적 좀 늦게 데뷔를 하신 편인데, 네. 첫 번째 직업이 작가는 아니셨잖아요.
네네.
그쵸? 간호사셨고.
네,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네. 심사직 네. 회사원으로 네. 근무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신 건데, 어릴 때부터 작가라는 꿈을 갖고 계셨다고는 알았어요. 근데 네네. 이 꿈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
원동력?
혹은 에이. 이유?
저는요.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스승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교양 국어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인 걸로 기억을 해요. 칠판에다 얼굴이라고 쓰더니
네.
백지를 다 나눠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간호대학생들은 백지를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얼굴이란 주제로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얼굴을 그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앞뒤 백지 양 앞뒤로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편 정도였겠죠. 뭔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한 일주일 있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습장 노트 있지, 가져와봐.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보고도 아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국문과 교수님한테.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걸 가져가서 한 일주일 그 노트를 보시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네.
또 갔더니, 전과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국문과로? 네. 진짜요? 네. 소름이다.
나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쳐다보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평생 먹고 살 어떤 직업으로서 대학을 택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꿈으로서 대학을 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이란 거 잊지만 않으면 절대 포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 너의 꿈을. 그러면서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를 한 번만 찾아와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이제 그 말이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장을 잘 쓰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짧은 종이에다가 이 짧은 면에다가 네.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내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박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등단한 과정에서 진짜 그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떨어질 때마다 너무 패배주의 막 이런 데 휩싸이고 좌절감을 진짜 많이 느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물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설의 테마가 자유의지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글을 쓰고 싶으냐, 너는 작가가 되고 싶으냐. 이 생각을 하면 작가는 직업이에요. 그냥 직업. 네, 네. 직업을 묻는 거예요. 넌 기자가 되고 싶어? 너 선생님이 되고 싶어? 배우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글을 쓰고 싶냐는 자유의지를 묻는 거예요. 너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너가 작가로서 성공할 수 없고 이름을 내놓을 수 없어도 너가 이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택한 길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글을 쓰는 거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던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자유의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진 후유증과 패배주의와 이 모든 걸 딛고 이제 거의 너덜너덜하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자유의지가 뭔지 갑자기 생각해봤어요.
네, 본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니까 네.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가 있는 건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직업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네.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압박을 갖게 되고
맞아요.
이게 뭐 뭔가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나는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그걸 계속 되새긴다고 하면은
즐거워서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내가 원한다는 건 바로 욕망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욕망하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욕망하는 걸 찾자.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께서 40대에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라든가 자산이 있었을 건데 네. 그게 결국 글짓기 그러니까 네. 소설로 구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당연하죠. 모든 소설은 직접 간접 경험에서 바탕에서 시작해요. 저는 시인은 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소설가는 천재가 드물다고 생각해요. 진공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직접 내지는 간접 경험을 해야만이 무언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눈이 생겨요. 그 어떤 자기만의 세계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시절에 간호사로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보냈던 네. 그 시기 때 저의 세계관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네. 예, 그 사람들의 어떤 분노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와 삶에 대해서 네. 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 중에 하나, 생명체 중에 하나, 한 종이에요. 근데 다만 이 고등한 머리와 감정과 이런 것들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최강의 포식자일 뿐이에요. 그게 곧 네네. 다른 생명보다 특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도구화하는 그런 시각들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 타인을 도구화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간이 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타인을 도구화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 못하는 이 동물들을 도구화해서 엄청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울분이 터져서 쓴 게 사실 28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구제역으로
네.
그,
아, 맞아요. 예,
돼지하고 소를 이제 생매장하는 수백만 마리 생매장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쓴 게 28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삶과 죽음을 계속 눈앞에서 마주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님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 어떤 가장 자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훗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그럼요.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럼요.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안 돼. 내가 뭔가 부탁했는데 내가 그쪽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래? 알람마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 쌩 하잖아요.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잖아요. 네네. 외나무 달에서 만납니다.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번에 한번 잘 부탁드려요. 네, 이 한마디 네. 하면 다음번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아, 싫단 말이야? 그럼 나도 싫어.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갑자기 저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는데 언젠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만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 돌아온다.
아, 네. 큰일 났다.
네. 부메랑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안 좋은 쪽이지만 아무튼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게 후에 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되죠. 아니면 뭔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제가?
아니 엉뚱한 소리가 아닌 게 저희가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네. 2030이 진짜 많으신데 아마 이 고민을 다들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일이랑 하고 싶은 일, 요 차이라던가.
그럼요. 그게 다 삶의 밑거름이 되죠. 아, 이 일이 무슨 내 인생에서 저기야 되겠어 하지만 저는 최소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인생에서 네, 제가 무슨 상담사는 아니지만
네, 네.
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작가님이 세 번째 직업이신 거잖아요. 간호사, 심평원 그리고 작가. 네. 근데 그러면 또 전직을 하실 수도 있는지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제가 글을 못 쓰는, 안 쓰는 혹은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른 직업은 안 가질 것 같아요.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못 놀게 날이면 날마다 저를 들볶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노는 게 뭐예요? 논다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노는 거예요? 아니면 노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놀아봤어요? 안 놀아봤어요?
클럽! 제가 노는 건 클럽!
저는
뭐 이런 거.
내가 노는 것은 운동하고 아.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여가 시간을 아니, 즐기는 거
친구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아. 네. 저 네. 굉장히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해요. 아. 운동도 혼자 다니고
야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아. 야구 보고 테레비가 없어요 집에 근데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네, 그 중에서도 예, 혼자 앉아서 술도 혼자 마셔요. 심지어는 예, 집에서 술 먹고 우리 고양이들하고 뒹굴뒹굴하면서 고양이 엄청
네.
고양이만 안고
집사시죠,
있으면
네.
예,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작가님이 이제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태도를 내가 좀 배울 수 있을까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많은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명언을? 뭐 소설이라 했던가요?
수집을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상투성은 형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작가의 게으름이 만든다.
오.
그거는 작가가. 네. 잘 모르니까 우리 흔하게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흔히 봐왔던 그런 어떤 관습적인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건데
네.
사실 어떤 상황이 관습이 됐다는 거는 그 상황이 굉장히 잘 먹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짝만 비틀어줘도 되고 그게 싫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생각이 이제 순간적으로 막힐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쓸 말이 없어서 이야기가 막힌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작가는 부지런하게 도서관에 가서 그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다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이제 뭐 아무거나 이제 가장 클리셰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독창적인 이야기라는 게 결국 성실함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네,
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것은 아 독특하다, 뭔가 유니크하다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독창성은 가장 기본에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있어요. 한꺼풀씩 계속 벗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을 때 가장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게 독창성인 것이죠. 예, 그냥 어느 순간에 버뜩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 뭔가 유니크해. 이거야. 이거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 쉬운 것은 좀 아무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네.
네, 이거를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
싶어요.
이어서 또 작가님이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마지막 원고에 초고의 10% 이상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최선인가?
네.
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네.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
네. 근데 마지막 가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퇴고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걸 알아요.
네.
그때가 이게 최선인가? 했을 때 최선이란 답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이 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고만 보면은 막 멀미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만 봐야 돼요. 더 고치면 이제 나빠져요, 그때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만 둘 때
멀미가 날 때까지 간다.
예. 멀미가 나면 그만 둘 때 됐다. 더 고치면 이제부터는 나빠진다. 그리고 이제 미련 없이 그만 두는 거죠.
근데 진짜 두 개 다 그게 다 성실함인데.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두 시간씩 네.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또 그런 네, 건가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체력이 안 되면 막 눕고 싶어요.
맞아요.
피곤하면.
네, 맞아요.
밥 먹으면 잠 오고 눕고 싶고 뭔가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체력이 있으면은 글도 똑같아요. 저 산꼭대기에 호랑이가 있어요.
네.
나는 산 넘어 마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뱅 돌아가게 돼요. 얼마나 지루해요, 이야기가요. 산 넘어가서 호랑이하고 싸우고 호랑이 때려 눕히고 지금 건너 마을에 가야 되는데 체력이 없으면 삥 돌아가는데 체력이 자기가 넘치잖아요. 올라가서 호랑이하고 싸울 수 있어요. 글 안에서.
네. 아 그래서도.
네, 그래서도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나쁘면 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어정쩡한 캐릭터가 나와요. 어정쩡한 행동이 나오고 체력이 좋을 때 딱 쓰면은 아주 그냥 딱 면도날 같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충만해갖고 있으면 뭐든지 막 이렇게 때려 부숴가지고 아 나는 마징가 제트야 막 이런 기분이 있으면 예, 그렇죠.
체력을 기르자.
네.
체력을 기릅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
네. 네.
자, 엔딩을 할 때가 됐죠.
네, 네, 네. 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나 즐겁게. 네. 아니, 전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젊은 친구 저희가 젊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저에 네. 비하면 엄청 젊은 친구들인데 네. 신세대들하고 즐거웠어요.
공사님들은 젊으세요.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겁고 저도 젊어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네요.
에너지 얻어갖고
가요. 예, 네. 네. 아니,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콘텐츠 혹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콘텐츠, 많이 보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게 잘 쉽게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네.
당장 하나하나의 결과 때문에. 근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체력을 키우면서 계속 버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네.
했거든요.
뭐 네. 계단이 한 300계단이 있는데 저 언제 올라가지? 하는데 한 계단 안 올라가면 영원히 못 가요. 어쨌든 계단 하나를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단 하나를 올라간다.
네, 이 계단 하나에 발 디디는 게 결국은 그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 아무도 대신 안 가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체력을 꼭 키워서 돌아가지 않고 호랑이랑 싸우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엣지가 생기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치질 않아요.
네,
특히나 육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네. 네,
애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애가 힘이 더 세버리면 엄마가 못 이겨먹어요.
못 이겨먹어요. 네. 귀신같이 알죠.
네,
아들이.
엄마가 세져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지성 기자님.
아, 네. 네.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추진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냉소하는 사람이 저 자신이거든요.
네.
스스로 계속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되게 스스로 비난도 많이 하고 스스로 되게 짜증이 나거나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싸워내는 게 되게 힘겹다는 생각을 항상
맞아요.
하는데 매사에. 근데 그것 역시 아, 체력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방금 막 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기려면 좀 네. 그런 게 필요해요.
네.
맞아요.
네.
아주 그냥 못된 내가 이 안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쵸.
이 세상에 온갖 비관과.
맞아요.
온갖 부.
아까 이쪽 부분,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게 튀어나와서 나를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플랜 B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불안하니까 항상 플랜 B를 만들고 아까도 호랑이 얘기하실 때 아, 육식 동물인데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까?
지름길
이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네.
플랜 B 없이 네. 호랑이랑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작가님의 넥스트 씬은 뭘까요?
넥스트 씬?
네, 오늘 신메이커로 모신 거예요. 네, 잠깐 잊고 있었지만, 네. 신메이커로 모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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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넥스트 씬도 욕망이에요.
아, 네. 욕망.
네.
욕망 3부작을 또 이제 쓰실 예정이니까.
아니에요? 욕망 아니세요?
아니, 맞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은 잘 해놓고, 네. 언행일치가 안 돼서, 제가 이 녀석을 가지고 올게요. 이래놓고, 3년도 걸리고, 아. 쓸게요. 해놓고 안 쓰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음 작품 제가 알기로는 소유에 대한 얘기를 쓰신다고 하셔서, 네,
집착, 예. 예, 소유, 인간이 뭐, 인간의 소유 욕망은 진짜 여러 가지예요. 불멸도 있고,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불멸도 있고, 뭐, 사랑도 고통도 있고. 있겠죠. 사랑도 있고. 근데 그걸 모두 소유한 인간. 모두 소유한 인간,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은 과연 또 거기서 무엇을 욕망할까?
오, 너무.
2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2년 후에 다시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제 언행일치가 안 된다.
작가님 오늘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 또요.